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는 유엔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호주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고 간결하다면서 이들은 난민 수용소로 가야지 결코 호주에 정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의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도 어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 어제 호주가 난민 수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성명에서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섬과 도서국 나우루 공화국에 수용된 난민 가운데 호주에 가까운 가족이 있는 난민을 호주가 수용하겠다는 양해가 있었지만 호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중동평화특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을 둘러싼 충돌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니콜레이 물라데노프 특사는 어제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내각은 오늘 사원 입구에 설치한 금속 탐지기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속 탐지기 대신 더 좋은 검색 방안을 찾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에 대비해 최근 사원 입구에 설치한 이 금속 탐지기에 대해 팔레스타인인들은 격렬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오늘 다시 연방의회에서 증언합니다. 쿠슈너 고문은 어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데 이어 오늘은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두 청문회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쿠슈너 고문은 어제 상원 청문회를 마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러시아와 내통한 적이 없고 러시아 측과 부적절하게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관련 의혹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대러시아 제재가 유럽연합 내 에너지 기업들의 영향을 줄 경우 미국에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마르가리티스 슈나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EU는 필요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 중인 제재안은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 외 자본이 포함된 에너지 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전국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의회 설립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국민들에게 총파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헌의회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상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기구로 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오늘 30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야당들은 이 개헌의회에 반대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오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전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열흘 가까이 한반도 동해 먼바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잠수함의 활동이 해상훈련의 하나로 보이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본제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돼 미국과 한국군 당국이 추적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는 방안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는 유엔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돼 미국과 한국군 당국이 추적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25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으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사일을 즉각 발사하려는 징후는 아직 없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동시켜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만큼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2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연합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에 앞서 미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발사 장비가 포착되면 보통 6일 안에 실제 발사로 이어진다며 공교롭게도 포착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이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7월 2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 이동식 발사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받침을 여러 곳에 설치해놨으며 이곳에 정차한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 동체를 내려 지상의 고정장치에 세워 발사한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있는 미사일 기종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1800톤급 로미오급 잠수함이 열흘 가까이 한반도 동쪽 먼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미오급 잠수함이 이번처럼 장기간 먼 바다에서 기동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76m, 폭 7m가량으로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로미오급 잠수함의 활동을 일단 해상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한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위한 사전 수중정보 수집의 목적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국장은 북한이 새로운 형의 SLBM 개발에 맞춰 사전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SLBM 발사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은 물론 활동 영역 확장 차원이라는 겁니다. 문근식 국장입니다.
이제 새로운 형의 SLBM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 준비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의 SLBM을 개발해서 대미,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거죠. 사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연료를 추가를 수입한다든지 미국을 위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ICBM도 이렇게 발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SLBM도 개발해가지고 잠수함 가지고 멀리 나가면 너희 본토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문 국장은 아울러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로미오급 잠수함으로도 먼 바다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미국과 한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7월 26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두고 스커드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탄도의 중량이 늘어나면 북한의 지하 핵시설이나 지휘부 은신처에 대한 한국군의 타격 능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도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복수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6월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며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미한 안보협의회와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25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간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를 정한 미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km에서 800km로 늘리되 사거리 800km짜리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탄두 중량을 늘리려는 것은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 미터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이런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 체계가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탄두 중량의 한계를 1톤으로 늘려야 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 자체가 지하라든가 또 상당히 방호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500kg의 탄두보다 1톤으로 늘렸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그 방호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응징 보복 능력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제고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500kg짜리 탄두 가지고는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그 1톤짜리 관통탄두를 만약에 가지게 되면 스스로도 북한의 핵시설, 지휘부 뭐 이런 걸 타격할 수 있으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즉 북한의 핵 위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것을 갖추어 나가는데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직전인 지난달 23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인 현무 2C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하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인 올레그 브루미스트로프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브루미스트로프 대사가 신홍철 외무성 부상을 예방하고 외무성 북아메리카 담당 국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에 반대하는 등 최근 북한과 이전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는 방안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연합훈련 중단은 미한 관계를 종이동맹으로 전략시켜 옛 폴란드처럼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호영 한국대사는 지난 22일 콜로라도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핵 활동 동결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지지한다는 건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then my very simple answer, very short answer is it's a rumor. And then as a matter of fact, President Moon he never supported such idea. Why?
안 대사는 문 대통령이 그런 방안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며 제재와 개입, 억제 등 미한 두 나라의 북핵 공동 대응 세 가지 요소를 담은 패키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되지 않는데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없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실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을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교환할 이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전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른바 동결대 동결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 have a big problem with the double freeze.
군사 동맹을 맺은 두 나라의 군대가 함께 훈련하며 군사 연습에 같은 이해력이 없다면 종이 동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대사를 지낸 폴란드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Poland had a military alliance with Britain and France. And they never exercised together. The Brits and the French never sent troops to Poland.
폴란드는 과거 영국, 프랑스와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이들 군대가 폴란드에 주둔한 적이 없고 연합 훈련도 하지 않다가 1939년 나치 독일 정권의 공격으로 몇 주 만에 함락됐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 요구 목적은 미한 동맹 균열에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면 결국 종이 동맹으로 전락해 억제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안보 전문가인 조셉 세린시오니 플라우시어스 기금 대표는 북한의 핵활동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는 게 북한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ou have to have that. It is the only thing that has stopped the North Korean program.
과거를 돌아볼 때 제재와 군사 위협, 전략적 인내, 중국을 통한 압박은 모두 성과가 없었던 반면 북한과 협상할 때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세린 시오니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은 점증하며 현존하는 위협으로 시급히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확대됐고 북한 수뇌부의 참수 훈련까지 실시해 북측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호영 대사와 힐 전 차관보는 군사 훈련이 확대된 건 북한 정권의 도발과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힐 전 차관보는 과거 6자회담 협상에서 북한 정권이 에너지, 경제 지원, 주권 국가의 인정, 지역 평화 안보 체계를 요구해 모두 수용했지만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해 거절했었다며 북한 정권이 다시 이를 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엔 미국의 전현직 정보와 국방 담당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아스펜 연구소가 매년 여름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주최하는 이 포럼은 올해로 8번째를 맞으며 미 국방 안보 전반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군이 선제적으로 적대 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북한이 군사당국 회담에 계속 호응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을 지난 21일 개최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지 시점으로 제안한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자는 게 미한 정상 간의 약속이었다면서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압박 공조를 상기시켰습니다.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부합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약속했었다고 답했습니다.
In June, both our leader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 existing sanctions and impose new measures.
당시 두 정상은 현행 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한 뒤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로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북 조치를 시행하자는 약속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까지 군사 당국 간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end a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at the only path to a secure and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겠다는 목표를 향해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회담 제안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였던 냉랭한 반응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After the DPRK's dangerous and unlawful provocations over the past year, we have no choice but to align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북한이 지난 한 해 위험하고 불법적인 도발을 저지른 이후 미국은 북한의 파괴적이고 위험스러운 행보를 포기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보다 평화적인 길을 선택한다면 관여에 열려있다는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번 주 북한과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전방위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북한 등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에 전격 합의해 25일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미 대통령 선거 개입을 제재하는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에서 98대 2로 쉽게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합의가 지연됐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 제재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표결에 응할 수 있다는 하원 지도부의 요구를 상원이 수용하면서 일괄 처리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미 의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정권이 지난 2월 이후 17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북한은 미국 도시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고 몇 주 안에 추가 시험 발사를 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미 국토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김씨 정권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추가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필요한 현금 연결망에 대한 압박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명확한 선택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사업을 하든지 결정해야 하며 양측과 모두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택권을 물을 것이란 겁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23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세 나라에 대한 제재 법안이 마침내 타결돼 기쁘다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22일 막판에 북한 제재 법안이 추가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표결하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에 대한 일괄 패키지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표결에 통과되면 이어 상원이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동유럽 국가 라트비아의 금융감독기구가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금융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자국은행 두 곳에 벌금 32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라트비아 재정자본시장위원회 FCMC는 리에투무 은행에 170만 달러, 노르빅은행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에는 돈세탁 금지 규정과 테러자금 지원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은행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사이 고객들이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FCMC 측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에도 고객들의 북한 관련 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국은행 세 곳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 등 국제사회는 금융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돈 세탁이나 이들과의 금융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탈북자 강제 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록항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주민들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인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 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북한 주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극심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강제 송환된 뒤 일어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모두 현장 난민 또는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s quite clear is that anybody who violates North Korean law by leaving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남으로써 북한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정치범 용의자로 의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거나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유엔사나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중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쇼티 대표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서명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a signatory of the Refugee Convention, which obligates them not to repatriate these North Koreans.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1951년에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에는 종교나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2년에 난민협약에 서명한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국경의정서에 따라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중국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자 보호활동을 허용하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는 유엔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모든 나라가 자국 영토 내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보호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며 강제 송환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롯해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처우를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식량 배급량을 큰 폭으로 줄였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올해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이미 30%가량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 배급을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으로 줄였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4일 공개한 7월 18일에서 2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 배급을 400g에서 300g으로 줄였으며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300g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6월 주민 한 명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배급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7월 들어 식량 배급을 300g으로 25%가량 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에도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390g, 2014년 7월 4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북한 당국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15년 7월의 경우 초기에는 310g을 배급했다가 중순에 250g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자료와 식량농업기구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모작 수확량이 가뭄의 영향으로 30%가량 감소했다며 이는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 정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초 비가 좀 내렸지만 가뭄으로 이미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작은 피해도 취약계층의 식량 안보와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도 앞서 지난 20일 발표한 북한 식량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체계 보고서에서 이모작 작물이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추수 전 춘궁기 동안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식량 배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공급 사정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좋은 건 없습니다. 이모작 작황도 지금 이제 나빠졌지.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 뭐 상업적 수입이 됐든 또 비공식이 수입이 됐든 그 공급도 전에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 유엔 제재 국면도 피해가기가 어렵게 돼 있죠. 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단속을 심하게 할 텐데 그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수확할 때까지.
권 원장은 또 가뭄의 영향으로 올 가을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작황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12년 연속 국민을 위협 아래 살게 하는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국 7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은 34위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소수계인권연대 영어약자로 MRG는 최근 위협 아래 사는 사람들이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MRG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 각 나라를 정치적 안정성, 내부 분규, 법 지배력, 국제무역 위험도, 대량 학살 여부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순위를 선정해왔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국 7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은 3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계단 낮아진 순위입니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과 법 지배력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와 책임 부분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총평난에서 북한이 올해 고립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에게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부 상황이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몰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농촌에서 굶주리는 사람, 그리고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들의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순위에서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1위에 올랐고 소말리아, 이라크, 수단, 아프가니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위협 정도가 높아진 나라 가운데 3분의 2가 아프리카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당국이 외부 세력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사학 스캔들과 관련한 의회 증언 이틀째 모든 의혹을 부인한 소식. 또 미 상원이 오늘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 당국이 외부 세력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 마닐라에서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지역 세력들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외부자들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한 이 왕 부장은요, 이 아세안,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국이 연합해서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왕 부장이 외부자라고 언급하면서 뭐 특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짐작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 부장이 언급한 이 외부자라면은 미국으로 보이는 걸로 ABC 또 CBN 뉴스를 비롯한 필리핀 현지 매체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중국과의 외교 안보 대화에서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중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남중국해 일대가 국제 수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해군 함정을 현재 파견하게 해서 통행하게 하는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외교 수장이 필리핀에 가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한 건데 그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세안과 중국이 연합해서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왕 부장의 말에 바로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예.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모든 해역을 포함하는 면적에 이 선을 그은 남해 구단선을 설정을 해서 자국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바다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이들 나라들은 모두 이 아세안 소속인데요. 이 아세안 핵심 국가이자 남중국해 분쟁 주요 상대국인 필리핀에 가서 외부 간섭 없이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왕 부장이 주장을 한 겁니다.
당사국들끼리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이것과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필리핀 당국이 연내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닐라 회담에서 이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이 남중국해 주요 해역에서 중국과 함께 합작 투자 형태로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제안을 예. 왕의 중국 외교부장한테 전달했습니다.
필리핀 측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필리핀 측의 남중국해 자원 공동개발 제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남중국해 공동개발은 정치적 지혜가 충만한 것이라면서 어떤 나라라도 분쟁 해역을 독자적으로 탐사하면 긴장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미 지난 1986년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이 이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공동 개발을 제안한 적이 있다라고 왕 부장이 소개를 했는데요.
예.
덩샤오핑의 31년 전 제안으로 구체화한 선의가 결실을 보고 두 나라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또 후속 실무 논의를 희망했습니다.
예. 일단은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공동 개발을 하자 이런 부분에 뭐 긍정적인 그런 표시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동 개발이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데요.
예.
이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 상설 중재 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국이기 때문에 오늘 양국 외교 장관들이 이 정도로 뜻을 모은 걸로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실제 남중국해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성사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예, 중국과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은 남중국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필리핀 내부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내부의 반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덜란드 헤그에 있는 국제기구죠.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해 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라면서 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예.
이를 근거로 해서 필리핀 대법원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공동개발이 영토와 영공, 영해에 대한 불가침 규정을 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과의 대화와는 별도로 또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 주말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섬에 최신식 영화관을 개관했습니다.
예.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은요, 대형 문화기업인 하이난 미디어 그룹이 거액을 투자해서 4K 이 초고화질 디지털 상영기와 3차원 구현 설비를 갖춘 영화관을 일요일 가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주둔 인민해방군 장병들과 주민들을 위해 하루 한 차례씩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 인근 서해와 가까운 동중국해 해역에서는요, 미국 정찰기에 중국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동시에 접근하기도 했는데요. 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그 중국의 태도가 더 강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아베 총리와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중의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에 대한 추궁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예.
이번 회의는 야당의 요구로 국회 폐의회 중에 모인 것이어서 사실상 아베 총리와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청문회 성격이 좀 짙었습니다.
예.
이날 아베 총리는 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요.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전면 부인한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좀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이 특혜를 뒷받침할 증언과 문서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총리와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요. 이달 초에 도쿄 도의원회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곤경에 빠졌습니다.
예.
이 아베 총리는 이 친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수의학부 신설 신청을 낸 것을 뭐 나중에 알았다라고 그동안 해명을 해왔는데요.
네.
어제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이 집요해지자 이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말을 좀 바꾸면서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놓게 됐습니다.
예, 이런 의혹들 때문에 지금 아베 총리가 집권 이후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오늘 공개한 이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요. 아베 총리가 처음 2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이번 추문 전까지 내년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해서 일본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될 걸로 전망이 되어 왔고요.
네.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이전 조사에서 줄곧 압도적인 1위를 지키면서 마땅한 경쟁자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아베 총리를 누르고 1위로 그 평가된 사람 누굽니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인데요.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온 인물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20.4%를 얻어서 19.9%를 기록한 아베 총리를 넘어섰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첫 단계 표결이 연방 상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이 오늘 후에요.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50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법안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예.
50대 50으로 갈리면 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해서 법안 논의가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표결은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투표인데요. 그렇다면 그 논의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을 논의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가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내놨는데요.
예.
부유층에 대한 과세 조항 등 오바마 케어 일부 내용을 유지하면서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빈곤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줄이자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하자 2년 유예를 두고 아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법안이 될지 앞서 발표한 대체 법안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그렇군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표결 절차 표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름 휴가도 미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법안 처리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7년 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라고 유권자들의 약속을 해왔다면서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전날인 어제 백악관에서 오바마 케어 때문에 피해를 본 미국인들과 만난 뒤에 다시 한번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는데요.
예.
예,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하는 데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방해자들이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있을 절차 투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 공화당 대 민주당 상원 의석 비율이 52대 48인데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3명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수전 콜린스 의원이 어제 절차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반대 의원이 두 사람 더 나오면 예. 뭐 토론을 하기도 전에 법안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요. 오늘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건강이 이제 큰 뉴스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2008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 있는 굉장히 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데 암 판정을 받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혈전 제거 수술을 받다가 악성 뇌종양에 걸린 걸 알게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래도 건강보험개혁 법안과 국방수권 법안, 또 이란 제재 법안 이렇게 여러 법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온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은 이 맥케인 의원이 투병 중에도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찬성파에 힘을 실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9도, 수풍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9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황해도는 내일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31도, 개성 아침 기온 23도, 낮에는 32도, 사리온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3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3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 웅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7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 비행기가 어제 이틀 연속으로 휴전 약속을 깨고 공습을 감행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지난 22일 수도 다마스쿠스 동부 구타 지역에 휴전을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아르빈 마을에 대한 공습으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하루 전인 23일에도 도우마와 아인테르마 마을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는 지난 5월 시리아 안에 긴장 완화 구역 4군데를 지정했고 쿠타는 이 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안전지대로 선포된 쿠타 지역에 휴전을 감시할 경찰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형 트레일러에 태우고 가다 이들 가운데 10명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어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운전자 제임스 브래들리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 씨는 지난 23일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시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가 몰던 대형 트럭 안에서는 시신 8구와 중태에 빠진 사람들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이 나중에 사망했고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고 트레일러 안에는 100명가량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냉방장치가 고장난 뜨거운 트레일러 안에서 질식, 호흡곤란, 뇌손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대러시아 제재가 EU 내 에너지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경우 미국에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마르가리티스 슈나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EU는 필요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 외 자본이 포함된 에너지 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호주 정부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는 유엔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호주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고 한결같다면서 이들은 난민 수용소로 가야지 결코 호주에 정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 어제 호주가 난민 수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성명에서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과 도서국 나우루 공화국에 수용된 난민 가운데 호주에 가까운 가족이 있는 난민을 호주가 수용하겠다는 양해가 있었지만 호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위의 설립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국민들에게 총파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헌위에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산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기구로 개헌위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 오는 30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야당들은 개헌의회에 반대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로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중동평화특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알 아크사 사원을 둘러싼 충돌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니콜레이 물라데노프 특사는 어제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오늘 사원 입구에 설치한 금속 탐지기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속 탐지기 대신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에 대비해 최근 사원 입구에 설치한 이 금속 탐지기에 대해 팔레스타인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왔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